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오전에 열왕기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와 또 지식을 볼수 있는 그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저 역시 주의 말씀을 참 말하는 자로서 주님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함께 배워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게 어떤 분량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특별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잡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리아가 실제로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양면 인쇄를 해서요, 제가 4페이지짜리로 요약본을 놨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읽으실 수 있는 자료를 놨습니다. 그 요약본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 그 뒤에 이야, 영어 알파벳으로는 IAH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 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우시아 왕하고 이사야가 사촌지간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사야는 왕족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시아 왕 때부터 해서 그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대언을 했던 이사야입니다. 수요일 오후 그 우리 수요일 성경 뭐죠? 수요 예배 때 박노찬 형제님 말씀이 이제 아하스까지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에 20대, 30대 정도 걸친 그 청년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아들을 낳았고요. 아들을 최소한 둘을 낳았어요. 요 정도의 젊은 그 이사야였는데, 이때 시대 배경은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큰그 가나안의 전쟁 시기였습니다. 그 수요예배 때도 요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모의를 해서 쳐들어온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의 그 용사들만 12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시죠? 아, 그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남자들만이잖아요.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으면 엄청난 숫자가 사마리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던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포로를 이끌고 어디로 왔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여리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풀어졌죠. 그 일들이 이 이사야가 청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이었는데, 스알 야숩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이 스알 야숩 이 말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에 남겨진 자들, 성경에서 남겨진 자들은 큰 환난 끝에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보통 의미를 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들 스알야숩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길죠. 예,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저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사람보다 더긴 이름을 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이 이름이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짧은 사람은 많죠, 그렇죠? 한 글자. 샘, 함, 또 누구 있죠? 한 글자는 많은데, 우리말로 여덟 글자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주 메시지였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아하스 시대에 전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 말라, 이게 그 아하스에게 핵심적으로 전했던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대가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 이사야는 어느새 이제 30대 후반, 40대에서 60대 정도까지가 되었고요.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아, 그쵸. 29년을 다스렸어요. 앞에 14년 통치했는데 뒤에 15년 더 해가지고요. 29년간 30년 가까이 통치를 했을 때 이때 이사야는 장년이었고 또 이제 연배가 상당히 많아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시대까지 이사야는 살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이사야는 70대 아주 노년의 대언자였고요. 이때 이온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아주 젊은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과거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왕이 된 므낫세에게 앞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라. 당신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따라가지 말고 히스기야, 특히 히스기야 통치 전반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그 너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시면 이 누군가에게, 그게 므낫세라고 지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아시리아 침공에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안에는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전에 대언의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부터는 실제로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 37, 38장은 열왕기하 18, 19, 20장 뭐 이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성경 두 개를 놓고 비교했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사야서에 있는 이 대언의 말씀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그 위쪽에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22장, 29, 30, 31장, 이 다섯 장의 말씀들이 분량으로 보면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제 유다로 침공을 해왔어요. 근데 침공을 해와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쵸? 실제로 침공한 역사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지만 이 시대 동시대의 대언자로서 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도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이를 벌어놨는지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먼저 말씀하셨고 그걸 믿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대언의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역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 드렸었죠. 사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임박했어요. 아시리아가 실제로 유다 주변을 휩쓸고 다니고 있었고요. 그 휩쓸고 다니고 있던 그 엄청난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임박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던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물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임재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임박했던 시기였어요. 아시리아의 침공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믿음의 시험을 치렀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자, 오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들이 이 10장, 22장, 29, 30, 31장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중첩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요걸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좀 분량을 뽑아서 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를 맨 처음에 탁 시작을 하면요, 다짜고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죄인에게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이렇게 낙담돼 있고 이렇게 어려운 지체한테 다가갈 때 일단 저 형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요, 밥도 먹고. 배가 좀 불러야 이게 예민하지 않잖아요. 이런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지금 한번 펴보세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십니다. 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에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형식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경배 하긴 해요.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양도 잡고요, 뭐 번제헌물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배하고 있고요,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패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가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 이 부분이 사실 첫 번째와도 일맥상통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마음으로 가지 않고요, 형식화되어 있다 보니 우상숭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고, 이사야서 1장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 이사야서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그한 이사야가 되게 오래까지 살았었어요. 70은 최소한 넘었습니다. 이 기간 중간에 우상숭배가 아주 극도에 달했었던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돼 보고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한 10여 년이 지난 주전 714년에서 712년 정도 무렵에 요때 상황만 보시면요. 자, 이사야서 29장으로 좀 와보실까요? 이사야서 오늘 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사야서 10장도 있지만 이사야서 29장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을 먼저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유다의 마음이 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떠났다. 유다의 마음이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이사야서 오늘 우리 보시는 본문,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에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는 주로 1과 2번, 그러니까 형식화된 하나님 경배, 그리고 두 번째 부패한 사회 정의,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사야는 다루고 있고요. 물론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의 형식화된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 보시면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죠. 아리엘. 예, 아리엘 요 한글로 되어 있는 요 어감이 좋아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죠? 그 자기 아이디를 아리엘로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까 이사야 할때 사람의 이름에 야, 이게 이야, 이게 많을 때 그건 여호와라는 뜻인데 엘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또는 주 이런 뜻으로 많이 있는 거죠. 아리엘,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도 요 같은 게 있어서 아, 요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리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상 동음 이의어로서 번제단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예, 우리도 같은 소리가 나는데 여러 개의 뜻인 거죠. 배, 배 이런 것처럼 동음이의어로 아리엘이 번제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9장 1절에 보면 아리엘에서, 그쵸?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아리엘 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은 어쨌거나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 경고하시는 게 형식화된 하나님 경배예요. 형식화됐다라는 거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실종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도 번제단 위에 제물이 항상 드려지고는 있었습니다. 횟수에 횟수를 더하여, 너희가 그 드릴지라도 횟수에 횟수를 더한다. 매년 때가 되면 와서 이 번제물을 드리고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얘기하고 또 히스기야 앞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야, 저거 한 2700년 전, 2800년 전 옛날 사람들, 에이, 저때 왜 저랬어? 아하스가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우고, 아, 정말 못됐네. 그거 남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들들을 몰렉신과 아주 가증한 우상에게 던져서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우상들에게 던지는 부모들이 없나요?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 집에 TV에서 그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죠? 그 요새 방탄소년단 또는 그 여자 아이돌들 아주 음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실 쳐다볼 가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던져놓고 방치하고 관리라고 하면 좀 뭐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런 문화에 휩쓸려 다니도록 부모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 그거 지금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남일, 아니면 내 옆에 사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나는 이 형식적인 경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월화수목금토 일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질되게 되고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업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쭉 있어요. 그 일들이 이제 나의 양심에 그 거리낌이 되냐 안 되냐 정도예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아니지만 예전에 포항에 있을 교회 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항상 많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게술 문제였어요.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되냐. 그거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의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따위로 그 정도의 아주 저급한 술을 마시면 정말 믿음 생활 못하는 거고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나쁜 데안 가고 그러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냥 우리의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것뿐이에요. 술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주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부패한 사회정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잠깐 보시면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10장 2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1절에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뭐죠?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이게 길어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저 뒤에 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War unto 그 다음에 누구누구누구 대해서 여기 1장에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요?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에게 씁니다.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여 사회적 약자들이라 하면 궁핍한 자, 과부, 아버지 없는 자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 적용해 봤을 때 제가 지금 뭐 좌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핍한 자들과 남편 없는 자들과 또 아버지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돕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의 그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그딱 이때만이 아니라 오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요새 복지 논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궁핍한 자들, 또 과부들, 아버지 없는 자들, 그 외에 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있지 않은지, 도와주고 있는지, 그 물론 목적은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면 더 좋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쪽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교묘한 말로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말 잘하는 사람들 좋은 거 아닙니다. 말을 신실하게, 그 다음에 거짓없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을 교묘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엮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은 오늘날에 뭐죠? 저기 성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고 해서 거기가 어떤 공적인 장소였어요. 그다음에 공적인 장소다 보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성문에 와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그 우리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성문으로 끌고 와서 이제 혼내기도 해요. 사람들 보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에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그 올바르게 책망하는 자들을 올무를 놓아요. 네, 어떻게 올무를 놓는지는 뭐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은 안돼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책망하고 있으면 그래 그럼 네가 잘못한 거는 뭐야? 아니면은 너는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서 책망하지 못하도록 네, 올바른 말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네,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유다의 이런 사회 정의가 아주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를 하고 계시느냐?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시면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 뒤에 제가 20장 정도로 오늘 읽기 자료 넣으신 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따로 요약은 안 했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뭐 하고 있어? 예, 제 친구들이 종종 우리가 딴짓하고 있거나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뒤통수 탁탁 때리면서 너뭐해 지금? 하고 있을 때 있죠. 그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정신 번쩍 들때 있죠? 근데 지금 여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뭐 하고 있냐? 물어보세요.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징벌받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깨달아야지, 돌이켜야지,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와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 황폐함은 멀리서 와요. 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멀리서 올 건데, 그 가까이 오면 내가 그때 돌이키지. 우리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아,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러신 분들 종종 있죠. 황폐함은 멀리서 오는데 정말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반드시 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영적 통찰력의 부재였어요. 히스기야가 격려를 했고요. 자기 왕실의 재정을 털어서까지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헌신을 했었죠, 왕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사야는 수십 년째 대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29장 9절에서 멈추어 서서, 아, 이거 명령,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멈추어 서서, 얼마나 분주했으니까. 원래 분주하면 다른 게안 보여요. 막 분주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한번 해주세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지금 너무 바쁘신데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보세요. 라는 말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멈추어 서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눈을 뜨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시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자 하는 거예요. 자, 깨어 일어나라라고 재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고의로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이젠 자라. 포기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포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푹 자는 게. 지도자가 되었어야 할 대언자들과 치리자들과 선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해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잠겨져 있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요. 누가? 배운 사람들이,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학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그 오늘날처럼 이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쉬운 한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없었어요. 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볼 기회도 없었고 글자를 배울 기회도 많이 없던 시대에 서기관들이나 이런 왕족들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는 뭐 이집트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글을 배운 거는 아마 성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글자 배울 때 훈민정음 많이 배우죠. 중고등학교 나오면 훈민정음, 잠깐만, 나랏말싸미 뎅기게 나라, 그거 한국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자기네 신들 숭배하는 뭐 글자 배웠겠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글을 배울 땐 성경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배운 사람들, 바로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이건 조금 이해는 돼요. 아, 우리 못 배웠으니까 모르겠어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 신경 끄고 살면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아, 난 배우는 게 체질이 아니야. 나는 이거 저기 배우는 거 체질 아니고 뭐 글만 보면 잠이 와.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되게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할때 과외를 하면 학생들이 잘안 좋아했어요. 왜안 좋아했냐? 아이, 그 학생은 선생님, 이거 푸는 거 이것만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 미적분 하나 가르쳐서 저는 이제 미적분 초, 야, 너 원리부터 배워야 돼 해가지고 한 3시간 강의를 해버려. 아, 이 학생은 선생님 지금 x 제곱 dx 이거 인테그랄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가 나가버리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시절에 과외 선생으로서 실패했습니다. 배우는 게 체질이 아니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 올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거 11기하 이거 주일 오전 성형 공부할 때딱 시작을 하면 아, 누군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냐고 묻지도 마시고 누구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오전, 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셨던 한 분은 조용히 뒤로 나가십니다. 예, 어디 나가시는지 몰라요. 예. 저희 식사 준비하러 나가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모르지만, 아, 그건 제 문제였어요. 예, 제가 또 막, 저는 마음이 급해서 분량은 많은데 30분, 벌써 또 시간 다 갔어요. 아, 오늘도. 분량은 많은데, 막 건너가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 선생님이 누구든 또 목회자가 누구든 우리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예, 배우려고 배우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미적분 그건 안 배우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꼭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저안 배워서 아 그거 안 돼요. 그쵸? 예, 우리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뭐 그걸 관계없이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저 뭐죠? 그 읽기 자료에 있던 얘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여기 보시면 학식이 있는 자들은 봉인이 되어서 이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우지 못한 자들은 원래 못 배웠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고 하고 온갖 세상적인 지식들로 가득 채워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어떨 때 보면 되게 똑똑해 보여요. 아주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지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글도 많이 배웠고요. 외교 관계, 이 당시에 그 서기관들, 이집트, 아시리아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또 반대로 배우지 못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린 그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요 오늘 이 페이지까지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